네,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제가 좀 캐톨릭 이 문제를 좀 먼저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구원을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 문제를 봤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다든가, 성사, 칠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성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이 행위, 그러니까는 이 고행 같은 그 선행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항구적으로 교회의 마음으로도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뭐 이래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보았고, 이 사람들이 교황을 어떻게 숭배하고 있는지, 또 마리아를 어떻게 숭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마리아에 관한 그 교리들,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던 무염시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정녀로, 평생 처녀로 있었다는 그 교리, 평생 무득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교리, 그 다음에 결국은 몽소 승천. 그래서 이 마리아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음에 성모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 위치에, 그 반열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직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어떻게 죽이고 고문하고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았죠. 오늘은 이제 좀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다른 걸 어지간히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연옥 사상에 대한 부분, 요거를 좀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연옥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연옥이 뭔가, 연옥의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이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연옥. 연옥은 제가 저도 뭐 이걸 준비하기 전까지는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랐는데, 한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연자가 구울 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옥 감옥할 때 하는 그 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기를 굽잖아요. 굽는 거, 아니면 쇠를 이렇게 달굴 때 이렇게 불로 이렇게 달구는 거, 굽는 거, 그런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연옥이에요. 그래서 감옥인데, 일종의 어떤 감옥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불로 달궈지는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연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 단어로는 purgatory예요. purgatory. purgatory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중세 라틴어, 제가 뭐 라틴어를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는 법을 모르겠습니다만, 퍼가토리움,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로, means of clean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ans of cleansing. 그래서 어떤 정결하게 되는 어떤 수단,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purging. 우리가 purge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화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urgatory의 그 앞에 부분과 이 purge 하는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정화의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의 장소, 깨끗하게 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뭔가를 이 쇠도 불로 이렇게 제련을 해서 순수한 쇠를 이렇게 이제 뽑아내듯이, 여기도 이제 뭔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장소,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적으로는 연옥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이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걸 봤더니,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신자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도의 그 완전함,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상태에 이렇게 도달하지는 못하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런 신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받은 즉시 죽은 자들. 이건 좀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세례받고 즉시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했다고 하는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즉시 죽은 자들, 또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즉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비율이 조금 낮지요. 그러면은 지옥엔 누가 가냐 봤더니 세례받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았어도 그 이후에 대죄를 범한 자들은 즉시 지옥에 간다. 이 사람들이 대죄와 소죄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대죄를 범한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도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즉시 지옥에 간다. 세례를 안 받아도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식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백하게 세례 이걸 우리가 이제 baptismal regeneration, 그래서 침례 중생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든 신자들은 심지어 최고 성직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제도 죽으면 거의 대부분이 연옥에 간다고 믿는 것이고, 심지어 교황도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히 이게 참 너무 우스운 것이죠. 사실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연옥의 통제권, 연옥에서 누구를 몇년 감해주고 이런 거를 교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권한을. 그런데 그러던 그 교황도 자기가 죽으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범한 죄의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연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장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 중 어떤 이는 세상 여정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캐톨릭 신자들 중에서 이 세상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는 죽어 단련을 받고, 요게 지금 이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배우며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천국에 간 거죠.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천국엔 가긴 간다는 거죠. 가긴 가는데 이 연옥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 이거 우리가 믿기로 이거 언제 얻어지지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격이. 그렇죠? 이 거룩함이. 이건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평생에 걸쳐서 이거를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못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이걸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기 위해 죽은 후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용어 사전을 봤더니 연령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연령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뭐 연령대가 몇이냐, 나이를 얘기하는 것으로 연령을 얘기하지만, 이 카톨릭에서 연령이라고 이렇게 할때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보석을 다하지 못하고 영원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을 말한다. 그러니까 연옥가 있는 사람을 연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이 연옥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카톨릭 대사절에 보니까 카톨릭에 있어서의 연옥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죠. 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어쨌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한다고 하는 이 천국과 지옥과의 사이에 있는 상태 또는 장소. 그러니까 어디서는 연옥을 상태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서는 연옥을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만 대죄를 모르고서 지은 자 또는 소죄를 지은 자의 지은 의인의 영혼은 그 죄를 정화함으로써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에 가면 구체적으로 뭘 하냐? 카톨릭 대사전에 보니까 연옥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경우 은총의 도움에 의해서 행하여진 애덕에 따른 통회와 기도에 의하여 소재가 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옥에 있어서도 소재가 정화된다. 소재를 정화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지만 죄에 대한 슬퍼함이 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해서 그게 감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거나 공덕을 쌓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하느님의 정의에 의해서 내려진 벌의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 정화와 속죄가 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행에 덕을 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믿기로 이 세상에서는 덕을 쌓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는 덕이고 뭐고 그런 것은 못하고 그냥 감수하는 거, 그 고통을 주어진 형벌의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밖에는 뭐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고통을 견디는 것만 필요해요. 그래서 내세에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덕을 쌓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불교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이 하느님 이렇게 이제 우리 영어 표현은 God인데 God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을 이 사람들이 써놓은 하느님으로 읽는 것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읽습니다. 여기 그야말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거기서는 그냥 견디고 당하는 것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의 영혼은 신이 내리는 고통을 즐겁게 수용함으로써 이게 가능할까요? 고통을 즐겁게 수용한다. 그것도 이게 연옥은 준 지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준 지옥.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수용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죄에 대한 유한적인 벌의 보상을 하면 확실하게 정화가 되는 것이다. 연옥의 고통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지옥에 가도 차등이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옥이라는 개념은 없죠. 그런데 연옥에서도 어쨌든 차등이 있게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나 엄중함도 지상의 신자의 기도와 선업, 즉 신자의 전구에 의해서 단축 또는 경감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에 가 있는 사람의 이 고통이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의 고통은 고통받는 사람의 죄와 불결 그리고 강팍함에 비례하여 강도와 기간에서 크게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지 몇 시간만 연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수천 년 연옥에 있고 이렇게 지금 대단히 그 폭이 넓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지옥의 고통의 축소판인 것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연옥의 고통은 끝이 있지만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연옥과 지옥이 그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지만 연옥은 어쨌든 끝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의 고통은 매우 혹독하고 금생에 어떤 고통을 능가한다. 그래서 연옥에서의 가장 적은 고통도 금생의 최대의 고통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 그거보다도 연옥에서는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연옥의 영혼은 신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함으로, 그렇죠, 일단 버티면 끝까지 좀 견디기만 하면 어쨌든 끝은 있으니까 이제 이 천국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흔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고통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톨릭 신학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연옥의 영혼은 지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구할 수 있다. 그들은 지상의 신자들에게 연옥의 영혼의 전구를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사실 그 안에 있으면 자기도 뜨거워서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참 그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연옥에 가 있는 어떤 그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 카톨릭 신자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을, 이 개념을 만들어냈느냐 봤더니, 이제 그 로레인 베트너가 지은 로마 카톨릭 사상 평가의 그 책에 보니까, 연옥 교리는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반면에 그의 공의는 죄인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전에 그의 죄에 해당하는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웃기는 논리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너 그거 하면 회초리 다섯 대 맞어, 이렇게 얘기해 놨었는데 얘가 그걸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난 너 용서해, 이리 와 다섯 대 맞자, 이게 용서입니까? 우리는 이 죄인이 받아야 하는 이 응분의 형벌, 형벌을 누가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이.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받으면은 인간은 영원히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그것을 당해 주셨다고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그래도 이 응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러한 사상의 기초에서 이제 이 연옥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제의 보속하고도 좀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 성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제한테 얘기하면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제가, 그래요, 당신은 죄가 사면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계단을 뭐 열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십시오, 뭐 아니면 뭐 무슨 청소를 하십시오,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이 양로원에 가서 뭐 봉사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석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용서됐다고 하면서 뭔가 응분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사제의 보석 문제나 연옥 문제나 지금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이 연옥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성경과는 그럼 전혀 관계없이 하냐, 그러기는 조금 이 사람들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를 댑니다. 성경의 이러이러한 부분은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거를 대는데, 그런 구절이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거 침례자 요한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이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이 구절을 이제 이게 연옥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대는 것이죠. 물론 엉성한 개신교 사람들보다는 이 구절을 잘 해석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복음 계열의 이 많은 사람들 또는 뭐 일반 교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침례를 이것을 성령 침례와 동일한 것으로 봐가지고 불바다라 불바다라 해가지고 막 부흥회 가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 그거를 불침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몇 번을 봤듯이 성령님으로 주시는 침례는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로 침례 그러니까 불에 잠기는 것은 이것은 쭉정이를 태우는 그렇죠? 불에 잠기게 하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불침례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파악했지만 그러나 이 불,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 이게 연옥이다. 지옥이 아니라 이게 연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지옥입니다. 연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보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요즘 계속해서 그이 오전 주일학교 시간에, 작년 주일학교 시간에 지금 성도의 보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보상을 나중에 받게 될 때,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쌓았냐에 따라서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로 쌓았으면 그러면 그것이 다 불타서 우리의 보상에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의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원받는데 불에 의해서 받는다는 이 표현을 연옥 가서 정화받는다는 것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유다서에 보니까 유다서 이런 구절이 있죠.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근데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연옥에 대한 전혀 선입견이 없이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연옥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불로부터 건져내도록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불에서 끄집어낸다는 이 표현을 이게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좀, 너무 근거구절이 없으니까 성경에 연옥에 대해서 너무 이 근거구절로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가져다가 이제 끌어댄 거예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제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 단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혼에게 가서 예수님이 2차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거나 마귀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건 마귀가 들어오건 전부 다 철저하게 그 사람 개인의 의지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자신만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무례하게 행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자연의 모든 계시를 통해서 양심의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역했을 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그래서 일단 사람이 지옥에 한번 가게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에서 2차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기서 다시 복음을 선포해서 이 사람들 중에 이 감옥에 이 지옥에 간 이 혼들을 다시 2차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아마도 이 너희가 믿지 않았던 그 복음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선포 선언 그야말로 그 사망 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연옥의 근거 구절로 내세우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이제 외경이라는 것을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2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죠. 이제 가짜 성경, 가경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건전한 생각이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게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마카비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야. 이건 가짜야. 딱 이렇게 판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게 온갖 이 마귀들의 이런 교리들 뭐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다 섞어놓고 정치적인 것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이런 게 맞으니까 이런 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카비서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연옥 사상이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냐 이제 보시면 가톨릭 대사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도 이제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옥은 성서에는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았으나 그렇죠? 네. 본인들도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네 구절 갖다 댔지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통. 우리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전통은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에 한 번도 전통을 거룩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전통에서는 확실하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 카톨릭 교회의 교회가 이 지켜온 어떤 전통에서는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13세, 우르바노 8세 등의 교황과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를 신조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거다 하는 걸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교회가 연옥에 관한 가르침을 정식으로 정의 내린 것은 리옹 및 트렌체 합동 공의회,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피렌체 공의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 요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와 트리엔트 요 공의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채택이 됐다는 것이죠. 교리로서. 이게 보면은 12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이런 때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뭐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확실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서서히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발전시켜 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 변개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인 그 오리겐 아시죠? 오리겐이 이 카톨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리겐이 대단히 아주 위대한 학자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특별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분별하는 이런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성경 변개의 주역입니다. 오리겐, 제롬,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변개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모든 성경을 다 이 알레고리로 해석하게 해가지고 이 교리를 완전히 부패시킨,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천재였어요.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문을 숭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처음에 이런 연옥의 개념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지금 이 어거스틴은 카톨릭에서도 대단히 이 숭배하고 추앙하고 개신교에서도 추앙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러한 이 연옥 사상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단한 학자라는 이유로,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세 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까? 그 신학이 아주 대부들로 그렇게 그 추앙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과 이런 공의회에 의해서 이러한 연옥 교리가 점차 발전해서 마침내는 확고한 교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연옥 개념은 이 기독교 소위 이제 이 가톨릭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퍼뜨렸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과 또한 마귀가 변개한 잘못된 지식을 같이 가지고 나가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같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사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레인 베트너의 책에 보니까 후에 연옥교리로 발전한 것의 기원은 기원전 고대인들 가운데 사후에 불에 의해 정결케 된다는 관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불에 의해 정화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불에 의해서는 뭐예요? 불에 잠기는 건 그냥 심판이에요. 그건 영원히 그냥 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화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건 그냥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변개시켜가지고는 불에 의해서 사람이 정화된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막사라도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념에서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은 인디아, 페르시아, 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도 이제 발전시켰다는 거죠. 특별히 플라톤의 경우에 플라톤도 이제 이 개념을 관념을 받아들여서 그의 철학책에서 그것을 설명했는데 이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면 사후의 완전한 행복은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만 가능하며 그의 죄가 너무 크면 그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죽은 이후에 대가를 다 치르면은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죽은 이후에 죄의 대가를 치르면은 그것은 영원히 그냥 지옥 가는 것인데 이러한 이교도들은 뭘 믿은 거냐면 죽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걸. 이러한 그 이교적인 개념에서 이 연옥 개념이 이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은 이제 누가 관할하게 되는가? 여기 봤더니 연옥은 교황의 특별한 관할하에 있다. 사실 교황들이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진짜로 자기들이 이걸 가르치니까 교황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카톨릭의 그 교리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황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이 바티칸의 이 성 베드로 성당 이런 데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수십만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딱 바라볼 때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그 마음이. 이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이 어떤 이 고해성사의 그런 이 권리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 연옥에서 몇 년을 경감해주고 몇 년을 더 있게 하고 이것을 내가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단히 겸손한 척하죠. 저 가난한 사람 발을 씻어준다고 하고 완전 쉬우죠. 연예인도 그런 연예인이 없죠,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서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 사면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이게 교황이 가지고 있는 칭호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황의 특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교황을 대리하는 사제들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사제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줬죠. 그래서 우리 교구의 사제도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사제들도 정말 자기 자신을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겠어요. 교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제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들의 보속을 줄 권한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죽었을 때 연옥에서 이렇게 풀어줄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일반 카톨릭 신자들이 사제를 볼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이 머무는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자들의 기도와 공로 그리고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참 교활하지요.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기간이 고정된 게 아니라 단축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냐? 살아있는 니들이 잘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도 뭐해요? 이게 이 조상 잘 섬겨야 그래야 우리 복 받는다. 그렇죠? 이교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뭔가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이게 다 이교도들의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의 일단 기도 기도로서 이걸 경감시킬 수 있어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가 또 뭔가 희생적인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령, 아까 연령이 뭐라 그랬죠? 연옥에 있는 영들, 연옥에 있는 영들을 위해서 위령 기도, 영들을 위로하는 기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완전 샤머니즘이죠. 위령 기도, 샤머니즘, 위령제. 예. 예. 마귀적인 거예요. 장례 미사. 그래서 이 카톨릭 사람들은 이 미사, 이 죽음의 이 장례식이 대단히 침통한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 신실하게 믿던 분이 돌아가시면 마음에는 물론 섭섭함이 있지만 어때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한편으로는 또 기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100% 어딜 가냐면 지옥 아니면 연옥을 가니까 얼마나 그 침통하겠어요. 그래서 그 침울한 그러한 분위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진혼곡 같은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미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11월은 위령의 달, 11월 2일은 위령의 날로 전에 정해서 이렇게 이제 연령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기간은 헌금과 자 여기 이제 본색이 나왔습니다. 헌금과 사제의 기도. 이 사제의 기도도 이 헌금이 없으면은 안 해줍니다. 사제의 기도 그리고 미사로 단축할 수 있는데 이 헌금과 기도와 미사는 죽기 전에 본인에 의해서 드려질 수도 있고 야 참 참 머리가 좋죠 사람들이 너 보험 들어놔 너 보험 연옥 보험 좀 들어놔 그러려면 너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았을 때 너 교회에다가 네 재산 다 바쳐야 돼. 예, 그럴수록 네가 연옥에 있는 그 기간이 단축될 거야. 예,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죽은 후에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냥 죽었어요. 그럼 죽은 후에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이야 참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이걸 해줄 수 있게 얼마나 참 자비롭죠. 이 길을 터줬습니다. 예. 예, 악어의 눈물이죠.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연옥에서의 속죄되어야 할 것이 더 적게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논리를 볼 때, 예,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럼,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돈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돈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옥에서의 그 기간이 경감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취지는 뭐 사제의 기도와 미사 이런 것들이 뭐 돈이 없어도 된다고 처음에야 그렇게 이제 가르쳤겠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다 부패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제들이 이런 것들을 이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경감되고 싶어도 경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완전한 돈의 논리죠. 그래서 연옥이 그러면 언제까지 존재하겠냐? 연옥은 영원히 존재하는 곳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뭐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일정한 정화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은 존재하냐? 공심판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공심판 뒤에 연옥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하나의 영혼에 있어서는 그 벌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연옥이 장소로서나 상태로서의 연옥이 일단은 최후의 심판까지만 존속되지만 여기다 또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영혼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어. 죽겠죠? 정화가 끝나면 영혼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옥 교리의 문제가 뭔가 이거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가끔 공포의 종교로서 묘사된다. 로마 카톨릭 우리가 속사정을 모르고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참 사제도 참 사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야 어떻게 저렇게 결혼도 안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청빈하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돼서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야 수녀님들 정말 뭐이 사춘기 소녀들의 로망이죠. 야, 저 순수함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리를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을 그야말로 공포로 이렇게 아주 찌들게 하는 그러한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공포로 찌들게 하는 종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거의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이 어떤 이 불안과 이 공포, 이것에 찌들려서 그것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교리는 그러한 공포를 가장 많이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고해성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해성사 하러 들어갈 때그 여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떠는지, 자기의 그 사생활도 낱낱이 다 보호해야 하는, 그래가지고 이 사제가 그 은밀한 그런 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것을 내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그런 걸 알면서도 사제에 가서 모든 걸 고백해야 되는, 그야말로 공포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공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연옥의 공포는 가장 큰 공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도 어느 한 영혼이 연옥에서 노임을 받는 때를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거짓 구실화에 돈을 우려내는 엄청난 농간이며 사기극이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왜냐하면 실제하지도 않는 곳인 연옥으로부터 사람들을 나오게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연옥에서는 누가 언제 나왔는지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이제 평생 동안을 우리 부모님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십시오 하고 카톨릭 교회에 돈을 내면서 이거를 부탁을 했는데, 이 사제들은 우리 부모님이 언제 연옥에서 나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사제가 바뀌면 대를 이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착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이 로렌 베터너의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연옥 교리를 성직자의 금광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대단히 수지 맞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지어 가난한 지역에서조차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대성당들과 남녀 수도원들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연옥 교리에 크게 기인하였다. 그런데요, 이건 이렇다 치고, 요 밑에 요 구절들을 보면은 카톨릭 교회만 생각나십니까? 현대 개신교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대 개신교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러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명목으로 이 사람들의 돈을 짜내가지고는 엄청난 부를, 가난한 지역에서조차 엄청난 그이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르면서,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 부르면서 수백억짜리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카톨릭을 비방해도 야, 니네나 잘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나 잘해. 그렇죠? 연옥교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여러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멕시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엄청난 재산이 로마 카톨릭 교회 수중에 들어갈 때볼수 있다. 때로는 그것이 그 나라 부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경제 상황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몰수되거나 재분배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하도 너무 이게 부가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다 넘어갔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해체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잖아요. 4분의 1, 3분의 1의 부가 다 로마 카톨릭에 넘어갔다. 중세시대는 부자들은 서로 앞다퉈 그들의 토지를 교회에 기증했고, 왜냐하면 영혼에서 감경을 받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적은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결국 교회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부유한 토지 소유주가 되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 밝혀지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대할 때 성당과 주교관을 지었고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두막에서 살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리는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슬픔을 상업적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하고 죄인들의 두려움과 혹시 죽으면 끝나버릴지도 모를 사람들의 희망에 대한 성직자들의 권한을 무한히 연장한다. 뒤에 이 말이 이해가 가셨어요? 죄인들의 두려움과 혹시 죽으면 끝나버릴지도 모를 사람들의 희망에 대한 성직자들의 권한.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영세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게 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 결혼할 때도 이 가톨릭 이 신자가 아니면은 결혼식 주례도 안 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생애를 이 가톨릭의 이 사제한테 이 전생애를 내가 종속해서 살았어야 했잖아요. 내가 가톨릭 신자라면. 그럼 이제 죽으면은 내가 그 공포에서 해방되겠거니 했는데 뭐예요? 죽은 이후까지 무한히 그 사제의 권한을 연장시킨다. 그 공포가 그냥 죽은 이후까지 영원히 가게 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사악한 교리인 것입니다. 정말 사악한 교리예요. 그래서 교황이나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제가 참으로 연옥에서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줄이거나 바꾸거나 끝나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면, 그렇죠.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까 교황이나 사제가 이 연옥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이 교황이나 사제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면, 왜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봉사로서 무료로 그리고 기꺼이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교황이라서 이 사람들의 이 연옥에서의 이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거나 또는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 왜 그걸 사용해서 당장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데 교황이. 그렇잖아요? 네. 그걸 풀어줄 마음이 절대 없죠. 네.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돈을 받지 않고는 그 권세를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잔인한 자로 또한 불신자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옥교리는 그 가정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는 용서하지만 응분의 대가는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구별은 인간의 추리에 의해서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어떤 죄인에게 그의 죄값을 용서해 놓고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도록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한 완전한 모순 논리가 바로 이 연옥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설프게 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단번에 충분히 만족하셨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예. 이게 없었으면 우리도 다 꼼짝없이 이런 이 로마 가톨릭의 논리에 붙잡혀가지고는 평생을 종노릇하고 죽어서도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한 번 벌하시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를 벌하시는 이러한 반복된 형벌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그런데 나를 또 벌하신다? 이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영혼은 지상과 천국 사이에 어느 중간 영역에 가지 않고 즉시 천국으로 간다. 골고다의 희생은 어떠한 연옥도 필요 없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펄지거든요. 펄거토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펄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오케이, 오늘 그 자매님들 그 모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저희가 찬송 한 장 하시고 모임을 마치십시다. 432장 한 장 하십시다. 432장입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내 주의 의와 그의 피 내 소망 근거 되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그 수치를 다 대신해서 담당해 주신 것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한 번의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의 공로 없이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우리의 죄가 용서된 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입양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참 어수룩한 그러한 이단들과 또한 교활하게 인간의 그 영과 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이러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러한 단체의 그러한 교리로부터 교리에 저희가 현혹되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성경의 바른 교리를 저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 이렇게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천국 영원한 천국과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면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지체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손을 얹으셔서 속히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화 자매님이 이제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 서승자 자매님이 허리의 문제로 여러 날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손을 얹어주셔서 주님 그것이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각자의 처소에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